2026년 9월 4일 금요일 슬로우레터입니다. 슬로우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뉴스들이 꽤 묵직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죠.
맞습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부터 공공기관 통폐합, 그리고 저 멀리 글로벌 경제 압박까지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들 이면의 진짜 맥락을 속도감 있게 해체해보겠습니다.
네, 곧바로 첫 번째 정치 이슈로 직행해볼까요?
좋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 논란부터 보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진을 한 장 탁 공개했잖아요.
네, 그 사진 한 장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하고 브로커 양아무개 그리고 영장전담 정아무개 판사가 나란히 같이 술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게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이랑 얽혀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브로커 양아무개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인데요. 핵심은 이 브로커가 김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아, 그 청탁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한동훈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제넨셀이 그 청탁 덕분에 수십억 원 이익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일반 투자자들 피해가 컸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제넨셀 설립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하필 사진에 같이 있던 정아무개 판사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 커진 겁니다.
야당에서는 뭐 햄스터가 피토하고 죽은 약을 사람에게 먹일 뻔했다면서 도덕 불감증이라고 아주 맹공을 퍼붓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쪽 반박 논리도 들어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검찰 수사 얘기죠?
네, 3시간, 아니 무려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서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거죠.
털만큼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억울하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팩트 자체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죠. 근데 여기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아예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아, 권한이 없다. 이 논리가 정의당 같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핵심 방어카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이 발언을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어요.
언론 평가는 나쁘지 않았네요.
네, 하지만 정의당의 반박을 보면 참 뼈아픕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에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들 공소 취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주장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권한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납득하겠느냐 하는 거죠. 즉 정치력 시그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당은 이미 불기소 끝난 걸로 흠집내기 한다고 강하게 옹호하고 있고요. 참 공방이 치열한데 그 도덕성 논란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뇌관이 터졌죠.
근데 진짜 문제는 과거 노동당 시절 그 언더조직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당 대표조차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이 판단이 끝났다고 선을 그었고 같은 여당 의원도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상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과거 그 조직이 내렸던 강압적 지침들 때문인데요. 무릎이나 어깨를 건드렸다고 파르르 떨면 안 된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억누른 건 물론이고요.
아니 무슨 연애사업금지도 있었다면서요?
네, 헌전순결, 낙태금지, 심지어 연애사업금지나 모텔 출입금지 같은 지침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70-80년대 병영국가도 아니고 진보정당 비선 조직에서 조직원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통제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과거 조직 내 성차별을 고발한 여성들을 멘탈이 약한 구성원으로 치부했던 조직 논리를 체화한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성평등을 책임지는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권력 다툼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정부가 칼을 빼든 거대한 구조조정 이슈로 넘어가 보죠.
공공기관 109개를 통폐합하고 350곳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겠다는 매머드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발전호사를 하나로 합치고 LH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건데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LH 쪼개기는 왜 하는 건가요?
핵심은 결국 빚, 부채 때문입니다. LH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무려 173조 원이고 부채 비율이 231%나 되거든요.
173조 원이요? 이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고서 어떻게 쪼개겠다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LH가 이렇게 빚눕에 빠진 이유가 주택을 개발하는 돈 먹는 하마 역할과 완성된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한바구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주택공급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개발과 자산관리를 분리해서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는 구조조정의 셈이죠.
네, 이렇게 빚이 173조 원인 공기업을 쪼개는 것 중에 노동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지침 때문에 아주 거대한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네, 정부가 확정한 지침을 보면요. 기업 이익에 연동하는 N% 성과급은 아예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성과급 문제로 불만 가져본 적 있으실 텐데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교섭 자체를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계가 정확히 그 논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식을 정해놓고 우린 공식대로 줬으니 더 이상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빠져나갈 명분을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양대노총 반발이 엄청나겠네요.
네, 민주노총은 완벽한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고요. 한국노총도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사실상 각하하라고 방향을 정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 이재명 대표가 양대노총 위원장들을 만나면서 전국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노동 현장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네, 국내 산업 현장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야를 좀 넓혀보면 글로벌 경제 압박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미국 상무부의 태도를 보면 강대국의 통제란 이런 거구나 싶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그거죠?
맞습니다. 세계 최고 시장에 물건 팔려면 본토에서 생산하라는 아주 명시적인 압박이죠. 게다가 반도체 칩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서버 같은 완제품 단위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기막힌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143억 달러나 폭증해서 4,423억 달러를 기록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도 1,359원으로 하락했고요. 이게 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가 은행에 꽉꽉 쌓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쓸어 담아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해주고 있는데 정작 달러 벌어오는 그 기업들한테 미국은 공장 내놓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목줄을 쥐고 한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으셨네요. 그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1순위 타겟이 돼버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입장 요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 같네요.
네, 혁신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오롯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벼랑 끝 구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본과 권력의 통제 이야기는 미국 갈 것도 없이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졌습니다.
네,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 그러니까 빠띠가 겪은 지난 3년의 고난 이야기죠.
텍스트에 권오연 이사장 발언이 인용됐는데 대로변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는 골목길에서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비유였습니다.
행정폭력이 공론장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전 정권 연장도구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히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요. 감사가 들이닥쳐서 1억 6천만 원이 환수 조치되고 5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제재 부과금까지 맞았습니다.
3년 동안 엄청난 탄압을 받은 건데 정권 바뀌고 박미통이가 그 처분을 다 취소했잖아요. 위원장의 사과도 했다던데 그럼 끝난 게 아닌가요? 복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행정수단 남용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비가역성, 즉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장 하나 지운다고 흩어진 네트워크가 마법처럼 복구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 TV조선의 악의적 보도, 기사 한 건에 2천만 원씩 썼다는 그것도 반론 안 실린 채로 아직 남아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선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허위 정보는 아주 빠른데 바로잡는 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팩트체크 복원에 써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는 거죠.
네. 무너진 시스템 이야기만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제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구체적이고 신선한 대안들로 화제를 전환해보겠습니다.
부서진 시스템 위에서도 사람들은 해법을 찾으니까요. 청년 주거 문제부터 볼까요? 서강대 정연석 교수의 제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공이 재개발구역 노후빌라를 미리 사들인다는 거요?
네. 공공이 미리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한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주고요. 향후에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보증금을 새 아파트의 지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낸 청년이 단순 세입자가 아니라 초기 투자자로 변신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긴 재개발 기간 동안 청년들이 착실히 돈을 모아서 남은 지분을 조금씩 추가로 사들이고 마침내 원가 수준으로 온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된 모델이죠.
띵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시보름 사업이라서 더 매력적이네요. 그럼 학교폭력 문제는 어떤 대안이 나왔나요?
그동안 학폭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귀조였는데 그 엄벌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징계 비율이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면서요?
네. 상기부 기록이 입시의 치명타가 되니까 가해자 부모들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한정 소송전만 벌이는 겁니다. 진정한 사과는 사라지고요.
아, 처벌을 피하려고 소송 기술만 부추긴 꼴이네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천교육청의 회복적 생활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대화를 유도했더니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이 48%나 급감했거든요.
기계적인 엄벌 대신 대화를 유도했더니 절반이 해결됐다.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에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주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죠?
네, 뉴욕시가 8학년 이하,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학교 안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1년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미래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과는 완전 정반대 행보 아닙니까?
네, 교육 현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건데요. 학생들 두뇌는 어려운 문제와 끙끙대며 씨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챗봇이 그 과정을 뺏는다는 거죠. OECD도 챗봇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진짜 학습을 방해한다고 경고했고요.
네, 부동산은 시간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청년에게 지분을 주고 학폭은 엄벌 대신 대화를 택하고 뉴욕은 편리함 대신 씨름할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네, 세 가지 해법을 관통하는 통찰이네요.
결국 빠르고 편한 징벌이나 기술보다 그 과정 자체에 투자하는 게 진짜 해법이라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TMI로 빠르고 가볍게 넘어가 보죠. 네덜란드가 금을 옮기고 있다고요?
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미국에 있던 금 86톤을 런던으로 은밀히 이송했습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금이 빠져나가는 아주 상징적인 현상이죠.
경제 불안감이 반영된 거군요. 다음 데이터는 남성 고독사 통계인데 2024년 기준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남성이 3,205명이나 되네요.
여성 고독사가 605명이니까 무려 5.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아파도 부착할 사람 없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남성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 이건 진짜 단순한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정서적 고립에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수치네요. 다른 트렌드 지표는 또 없나요?
네, 초혼 5쌍 중 1쌍, 그러니까 20%는 아내가 연상이라고 하고요.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7%까지 올랐는데 절반가량이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이라는 한계점도 명확했습니다.
네, 양극화가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두는 조지 클루니가 언급해서 화제가 된 단어 카키스토크라시입니다.
네, 최악의 인물들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뜻의 단어죠. 가장 무능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을 잡은 정부를 비판할 때 씁니다.
이 묵직한 단어를 홍원식 교수의 칼럼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2030세대를 포함한 15에서 20%의 합리적 스윙 보터들은 더 이상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당의 맹목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 즉 실력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짚어본 LAC 빚더미나 학폭 문제 같은 복잡한 난제들을 풀어낼 차가운 실력이 바로 정치가 되찾아야 할 본령이라는 거죠.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념의 구호를 넘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실력을 가진 정치인을 감멸하는 것이야말로 이 카키스토크라시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정치권은 중도를 설득할 그 문제 해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실로 뉴스였습니다.